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피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2026년에 사순식이 어김없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은 사순 제2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순식에 주일 미사 강론은 시리즈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2부가 될지 3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도 3부가 될 듯하고 하여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는 끝낼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26년 사순식이 주일 미사 연속 강론의 핵심 주제는 말씀은 이겁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느님에게 부르짖은 말씀이죠.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사순 시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과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아, 구세주 정도 대놓고 십자가에서 저 말밖에 못하나 라는 그런 말부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론에서 하느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대사를 제가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는 마태오와 마르코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22편의 노래를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시편 22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라고요.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길은 우리의 바람을 담은 기도가 찾아가야 되는 길과 거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길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길 속에서, 기도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부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하느님의 침묵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부재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야 된다,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역설의 표현이 되는데 없는 걸 있다라고 여기라는 말이니까요. 인간의 언어로 하느님의 신비를 표현할 때 이 역설만큼 좋은 표현이 없다 보니 올해는 묘하게도 이 조금은 어려운 이 역설의 표현, 또 신비의 표현을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저를 어째서 버리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한다면 하느님은 당신은 없는 것이다 라는 외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뭐 진실된 표현, 해석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거라고요. 저를 갖다 이 꼴로 만든 분은 당신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원망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립, 심지어 하느님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고립, 그래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고립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닌다라는 걸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 언제 이런 고립을 가장 강하게 느끼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고립감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 죄의 고립감은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의 부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의 부재, 하느님의 침묵을 극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바로 내가 기도를 그냥 바치기보단 간절히, 아주 간절히 드릴 때가 있죠.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부재를 느낍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하느님 존재의 부정을 느끼죠. 처음에는 배신감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배신감이 발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느님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하느님은 없는 거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의 감정을 오로지 우리 같은, 그러니까 일반 신앙인들만 느끼는 걸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들, 교회 안에서 칭송받는 성인들은 이러한 부재의 감정,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감정을 그들의 생애에서 만날 일이 없었겠습니까? 성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부재, 이 침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자주, 어쩌면 모든 성인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체험한 하느님의 부재를 일반적으로는, 영성신학적으로는 영적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어둠을 겪었던 대표적인 성인, 영성가들을 들자면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대리사,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고도 유명한 잔다르크, 그리고 현대 성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잘 아시는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가 됩니다. 이 네 분을 가지고 이 영적 어둠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과 연결지어 가볼 텐데요. 성인들이 겪은 영적 어둠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죠. 아니 그 정도는, 영적 어둠 정도는, 뭐 그런 얘기는 기도를 무진장 많이 해야 겪게 되는 건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다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이 성인들이 겪은 영적 어둠의 체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바치는 간절한 기도가 무응답의 응답을 받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의미를 건져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게 언제나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을 우리가 찾으려 하는 게 신앙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신앙은 바로 기도의 무응답에 대한 의미도 이렇게 그 교회 전통 안에서 그 해결책을 다 이렇게 사실은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찾았을 뿐, 못 찾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어둠의 대가로 첫 번째로 소개할 성인은 스페인 출신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뭐 스페인 많이 가실 테고 아빌라라는 그 소도시를 가면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뭐 그 가이드가 뭐 천주교 신자든 아니든 이 설명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그는 이 영적 어둠을,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스스로는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요한의 문학 작품 가운데 이 사람이 약간 시인의 기질이 이분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만족하려면 아무것도 만족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되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알려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려면 기쁨이 없는 곳으로 가라. 알지 못한 것을 알려면 아는 것이 없는 곳으로 가라.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가진 것이 없는 곳으로 가라. 네가 아닌 것이 되려면 네가 없는 곳으로 가라. 제가 따로 이게 요한의 이야기가 성유한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을 안 하면 이게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유명한 스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이게 그냥 그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또 불교의 어떤 그 스님들의 어떤 그런 문답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요한이 이제 그렇게 한창 그 수도자 생활을 하다가 아빌라라는 지역에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성 요한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앞에 있던 십자고상 예수님이 갑자기 그에게 말을 건 거죠. 요한아, 너의 이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게 뭐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그런 이런 잡념과 이렇게 뭐라고 초월적인 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말과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말이 나에게로 들어올 때 하느님의 음성이요. 그래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매우 놀란 요한이었지만 이내 이것이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주님 당신을 위해 고통을 받고 경멸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뭐 요한은 뭐 예의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을 곧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죠. 그렇게 이 환시를 체험한 요한은 이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과 여러 가지 달콤한 상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요. 이제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영적 보화를 알게 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머릿속에 순간적인 영감이 깃들어서 그는 십자고상에 그림을 그립니다. 현재 그가 그렸던 소면은 아빌라의 한 수녀원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성인이 이제 그 모든 그 신비 체험이 끊기고 어두운 밤이라는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역경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그는 가르멜 수도의 소속의 수도사제였는데 그는 수도회의 당시에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가르멜 회 안에서 개혁을 반대하던 쪽의 회원들이 그를 납치해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시절이니까 이제 가능한 이야기죠. 종교재판도 있고 실제 형법을 교회가 다스리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거의 없는 작은 방에서 하루에 한 번 음식을 제공받았고 중간에 공개 채찍질의 형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9개월 동안 수감이 되었고 나중에 작은 창문을 통해서 탈출까지 하게 되죠. 감옥에서 그는 일단 외적 어둠의 시기를 겪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과 공동체로부터의 단절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잡혀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혼란, 그리고 태연과 같은 육체적 고통도 동료들로부터 받고요. 그래서 그의 영적 어둠의 체험은 단순한 어떤 사변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론적인 붕괴 체험과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 환시도 체험하고 황홀경도 체험하면서 기도의 감각적인 기쁨을 받았던 거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기도 때 느꼈던 그 모든 행복에서 단절됨도 동시에 느끼게 만나게 됩니다. 무미 건조함을 기도 속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위로가 사라지고 심지어 하느님에게서 거리가 느껴지고 심지어 그분의 부재로 그 영적 건조함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유혹 등 자아가 해체되는 경험을 감옥에서 합니다. 처음에 그는 이 어둠 밤의 단계에서 매우 당황합니다만 서서히 그 어둠에서 길을 찾고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 어둠 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통과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또 말미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래서 그는 이 어둠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하느님의 자신에 대한 정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피해야 될 벌이 아니라 어떤 유혹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하느님의 길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과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서 언급한 톨레도에서의 감옥 생활, 외적 고독과 영적 고독의 이중고 안에서 그는 그 상황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느낌은 없었지만 그 현존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존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기도를 그는 이제 어둠 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나는 머물렀고 나를 잊었다. 그의 품에 얼굴을 기대었다. 모든 것이 멈추었고 나는 나 자신을 놓아 내렸다. 라고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낮추셨다라고요. 그는 어두운 밤의 영적 상태를 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화와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제거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미건조함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더 깊은 차원의 단계로 받아들인 거죠. 감옥에 들어갔으니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가라는 혼란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잘 이겨냅니다. 결국 나중에 그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데 탈출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반격의 기회죠. 하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한을 품지 않았고 수도의 개혁을 이전보다 더 차분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개혁파와 온건파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외적인 활동은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내면의 상태, 어두운 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을 정화할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동적 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수동적이라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렇게 나를 정화해 주시는 분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분은 하느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기도 안에서 이전에 받았었던 그 기뻤던 영적 위로와 감정적인 신앙을 오롯하게 포기합니다.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포기한 거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해도 그는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꾸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부재를 꾸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느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부재가 내 기도의 응답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응답의 기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응답의 기도이든 무응답의 기도이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시켜주게 됩니다.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 기도를 이어갈 때 나 자신은 성장하게 되죠. 결국 이 영적 어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그래서 영적 어둠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그 성인들에게는 성인들의 방식으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신앙의 방식으로 영적 어둠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내 인생의 질을, 내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인들은 기도 속에서 뭘 바랍니까? 영적 부활을 바란 거죠. 신비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체험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또 주시기를, 그래서 무슨 환시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 속에서 받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 기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마저 하느님이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단절로 하느님이 무응답을 체험하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우리와 같은 일반 신앙인들은 뭘로 단절을 체험하겠습니까? 영적 부활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세속적 부활을 바라죠. 기도 속에 세속적 부활을 바라는데 그 부활의 단절로 우리는 하느님의 무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성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는 거 비슷하고 신앙생활 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성인들이 이러한 체험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답을 갖고 있거든요. 십자가 요한은 이러한 무응답의 시간, 하느님 부재의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응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도망치게 되면 나는 또 영적으로 후퇴하게 되고 이전의 나보다 더 못한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인간적인 분석이나 감정의 회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그냥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밥이 맛이 없든 맛이 있든 꾸준히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재 안에서, 그 무응답 안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내 기도를 다시 들어달라고 계속 떼쓰는 시간,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 무응답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료하는 그렇게 어둠을 통과한 후에도 세속적인 면에서 또한 영적인 면에서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긍정적인 존재, 더 성숙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성인이었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고 하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온화했고 자신을 반대했던 형제들에게도 친절했고 또 시를 사랑했고 앞에서 보셨죠? 그는 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 존재를 통해서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느님의 무응답, 부재 앞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은 존재들은 하느님 안에서 더 행복해짐을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인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십자가의 성료 안의 생애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또 그를 응원해 주었던, 그래서 그의 어두운 밤의 체험을 공유했었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아빌라의 대테레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영적 어둠, 기도에 대한 무응답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